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까지 했고요. 오늘은 다윗 조금부터 사무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예. 이 시간은 예,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다윗은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성령이 저희 안에 임하여 주시고, 내 원죄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저희 속을 또 자유롭게, 자유로운 행운을 얻어 역사하시며, 또그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이 충만토록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들의 소원들을 아시고 또 필요로 하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들을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린 지금 성경이 기록한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 이 성경 지금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사람 이름이 쫙 나오는데요. 이 인물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뭐 예감을 믿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예언자의 글이나 운명을 믿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잠재력을 믿었다든지, 뭐 이런 걸 내가 믿었다면, 그 역시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것을 믿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한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벨은 바른 희생물이 무엇인지 그 희생물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하는지 믿었고, 에녹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노아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땅을 심판할 것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고, 자신이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자신의 씨와 그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신 뭘 믿었습니다. 그건 여기 성경 기록된 누구도 다 마찬가지. 무언가를 믿었는데 그 무언가는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전설을 믿었다든지, 신화를 믿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쨌든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 말씀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그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대상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줄 알았다, 뭐. 아니면, 결국 이렇게 될 줄로 내가 알았다. 역시 내가 예상이 맞았다. 빗나가지 않고 맞았다. 내가 믿은 대로 됐다. 이런 식은, 설령 것이 가능성에서 맞았다 할지라도 말이야. 맞았다 할지라도 그건 성경적 믿음은 아닙니다. 그럼 설령 요행이 맞았다 할지라도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없고,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통계학적으로 발생한 일도 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린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서 다윗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네 명의 사사들을 언급한 다음에, 여기 사사들이란 말은 재판관들입니다. 재판관들은 사법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할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네 명의 사사들을 언급한 뒤에 다윗과 사무엘을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제 성공한 사람들, 위인들을 볼 때면 그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 방법이나 인생 역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꼭 죽은 사람이 아니라도 지금도 기업이 은퇴를 해도요, CEO로 성공한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서 더 바쁩니다. 그 사람들 강사를 막 모셔다가 어떻게 그런 기업을 일궜는지, 그런 성적표를 남겼는지, 그런 걸 계속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 불러다가 막 강연을 하고 그래요. 그 인생 역정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자신이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듣고 싶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를 듣고 싶어, 보고 싶어 하지. 그 당연히 재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학문적 업적과 명성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뭐 노벨상을 탄 학자들인가, 아니면 명망 있는 학자들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놀라운 연구 업적을 남겼는지 궁금해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큰 믿음의 소유자들, 응? 어떻게 믿음의 자체를 남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들을 때면 그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고 어떻게 승리를 쟁취했고 그들은 대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당연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단 말이죠. 성도들이 누가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명성을 얻었고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장군이 되었고 학자가 되었다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쟁취했는가 여기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의 황제들과 같은 삶보다는 바울이나 요한의 삶을 더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학문이나 권세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산 다윗을 살펴볼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립니다.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이름보다 그 이름이 더 많이 더 자주 언급된 인물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유다지파였고 이세가 난 여덟 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그 여덟째요. 그는 집에서 그다지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 아닙니다. 여덟 형제 중에서 막 특출난 인물이었다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어려서부터 영재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종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남다른 재능을 타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세가 유대의 특별한 뭐 거부였다든지 아니면 뭐 유다지파의 아주 뭐 장로였다든지 정치인이었다든지 특출난 능력을 지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이세의 아들로서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황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은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며 또 자라난 환경에서 생기는 그런 환경 결정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한 일은 들에서 아버지 양떼를 친 것이 고작입니다. 그것도 많은 양떼를 친 것도 아니고 적은 양떼라 그랬어요. 응? 전쟁터에 왔을 때 그 장남이 엘리야 그래요. 응? 그 몇 마리 안 된 양떼, 그 적은 양떼를 버려두고 여기 왔나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요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자신이 믿고 알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들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안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도 시편이 제일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제일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다 그랬어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믿은 하나님, 다윗이 알고 경배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면 우리는 늘 시편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겁니까?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서 나와서을 압니다. 다윗은 하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은 놀라운 다윗의 그 놀라운 믿음은 말씀의 묵상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씀의 묵상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우리 다같이 시편 1편 2절 시편을 이제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시편 10편 1편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는 주야의 율법을,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이 주야로 한 일은 뭐였냐? 말씀 묵상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응? 어떻게 열두 지파를 하나로 통합해버릴 것인가? 말이에요. 정치적 통합을 이루고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한 일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번제 헌물 천 개의 번제 헌물을 드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지혜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런 놀라운 지혜의 사람이었다면 말이죠. 다윗은 그런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뭐 주님으로부터 뭘 받은 게 아니라서 어떤 빛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런 은사 대신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을 함으로써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은 그가 뭐 중세 수도사들처럼 말이죠. 아니면 뭐 불교의 중대나 힌두교의 그 구루들처럼 말이죠. 맨날 성경 앞에 펴두고 매일 종교적 수행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 감고 맨날 그 성경책만 끼고 있었다. 밤낮으로 이제 동굴에 처박혀서 뭐 아니면 산에 처박혀서 성경만 읽고 그것만 생각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일생은 언제나 매우 바쁘고 고달픈 업무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목동을 하느라고 밤낮으로 바빴고요. 그 후에는 장군으로 사울 왕의 사이요 부하로서 그는 언제나 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업무량이 엄청난 사람이었단 말이죠. 또 사울이 다윗이 점점 이 명망이 높아지니까 민중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이름이 생기는 거래에 대해서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이 이제 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죠. 정적으로. 그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자 이제 도망자 신세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 때도 있었고 또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과중한 업무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요즘 우리나라 말고 폭군들이나 로마의 그런 황제들처럼 말이죠. 업무 다 밑에 맡겨놓고 혼자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아니라. 왜? 아직 다윗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데다가 전국을 안정시키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연이어 터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바쁜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라의 기틀이 잡히자 이번에는 왕궁 안에서 자식들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왜? 부인은 많죠. 자식도 많았단 말이죠. 이게 후계자 문제 터진 거죠. 나라의 기틀이 터지자 이번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다윗 왕은 또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다윗은 뭐 어릴 때부터 늙어서까지 한 번도 편한 적이 없던 사람이고요. 긴장하지 않는 날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주야로 제일 매진한 일이 뭐였냐. 이런 사람이 제일 매진한 일, 제일 열심히 관심을 두한 일이 뭐냐면 이 말씀 묵상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모든 믿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온 겁니다. 다윗은 마치 탐험가들이 매 순간 나침판과 지도를 펼쳐보듯이 언제나 성경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땅에서 살았지만 하늘을 보며 산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 말씀을 묵상했는가? 시편 1편에 주야로 묵상했다 그랬죠. 그는 할 일이 없을 때 묵상의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만들어서 가졌습니다. 시편 119편으로 가 시편 119편 97절 이런 시편 119편 97절 그의 믿음의 비결은 전부 여기서 난 겁니다. 그의 믿음은 여기서 난 거예요.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종일토록 all the day 온종일도 되고 날마다도 되죠. 다윗은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주야로 종일토록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시편 119편 그 뒤로 넘겨서 148절 한 페이지 더 넘기면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에 경점들보다 앞서가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에 경점보다 앞서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선함을 맛본 사람들만이 이런 묵상의 삶이 가능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곧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맛을 즐긴 사람입니다. 특히 고요한 밤이 되면 언제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것이 그가 낮에 주의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지혜와 형통함의 비결이었습니다. 그의 밤은 여느 제왕들처럼 술과 후궁들과 연애와 각종 오락으로 지시하는 밤이 아니라 권세와 음무와 가주, 가무 음주라 그러죠. 가무와 음주, 오락, 활락 그런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밤이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시하는 그런 밤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밤 시간은 늘 그랬다는 거죠. 고요한 밤이 되면 언제나 말씀 묵상했는데 이것이 그가 주의 일을 낮에 능력 있게 수행하는 비결이었다 이거지. 그는 온 밤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드렸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데 드렸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그리하오리니 크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면 밤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밤을 어떻게 보내는가. 저녁 식사 후에 TV와 신문과 잡지만 보는 사람들은 결코 낮에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없습니다. 밤시간에 엄청 엉뚱한 일을 다하는 사람이 낮에 회사에서 아니면 자신 일상의 업무에서 뭐 친구들 만나든 친지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절대 없어요.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해도 그건 소용없는 소리죠. 그럼 그 사람 친구가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가짜 아니냐 임마 일요일만 교회 가는 놈 아니냐 이래요 먼저. 친구가 먼저 딱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알지 않냐. 너는 일요일만 가서 주의하고 오는 놈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고. 왜?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나지 않고 가련한 간증도 나타나지 않고 도무지 믿음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어? 내가 너를 안 지가 지금 네하고 나하고 친구가 몇 년째인데 내가 널 모르냐 그래요. 내가 나와 지금 같은 회사를 다니니까 몇 년인데 내가 널 모르겠냐 이거예요. 내가 널 모르냐. 네가 무슨 신자냐. 네가 무슨 신자냐 그래요. 내가 왜 널 모르냐 그래요. 왜 그 사람이 밤에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과 기도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 들이 시간을 들이지 않았는데 낮에 그거 뭘 드러나겠어요. 낮에 어떻게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겠냐 이거죠. 밤에 오락을 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낮에 주님의 영광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대해서만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한 믿음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전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런 믿음은 늘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별다른 내전의 상처 없이 통일 이스라엘의 기틀을 낮은 것은 백성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생긴 지혜와 명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탁월한 정치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양을 치던 사람이 무슨 뭐 조직력이 있었거나 뭐 카리스마가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 타고난 정체에 뭐 달인이었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죠. 뭐 음모와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워 삶아버렸느냐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파의 수장들을 불러다가 권력을 공평하게 분배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1인 독재였어요. 권력 분배 안 했습니다. 근데 10편 49편 3절에 내 입이 지혜를 말하였고 내 마음의 묵상이 명철이 되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높은 학위를 취득해서 세상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와 명철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시편 119편 99절에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이 내게 있으며 나의 모든 스승보다 뭐라고요? 더 많은 명철이 내게 있으며 했습니다. 다윗이 어디서 명철을 얻은 겁니까?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많은 명철을 얻었습니다. 이미 묵상이 주는 유익을 많이 설교했지만 그 묵상의 능력과 유익을 일생을 통해 증명해 보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자신의 일상의 나날들, 평생의 삶을 통해 그걸 드러내 보인 사람이. 시편 5편 1절에 오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묵상하는 것을 살피소서 했습니다. 나의 묵상하는 것을 살피소서. 다윗은 주님께 자신의 기도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을 살펴주시기를 구할 만큼 늘 말씀 묵상에 전념했습니다. 믿음을 기르는데 말씀을 듣고 읽는 일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남아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산 그의 일생에서 묵상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앞서 있던 일이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마음의 생각이 바르게 되고 입술의 말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 내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겉은 말이나 엉뚱한 소리나 거짓말이나 사악한 말이나 삐뚤어진 말이나 왜곡된 말이나 허황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거예요. 사람도 사람끼리요.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래. 쓸데없는 말 하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제대로 된 말, 진심이 어린 말 하지 않으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란 말 못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오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묵상하는 것을 살펴서 나의 정신상태를 좀 살펴달라 내 마음속을 살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의 생각이 바르게 되고 마음의 생각이 바르면 입술의 말이 정결하게 됩니다. 입술의 말에 가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이 발라도 음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의 뉘앙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편 19편 14절에 오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올바른 기도는 말씀의 묵상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혀는 올바른 입은 말이죠. 말씀의 묵상에서 나옵니다.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는 건 역시 묵상을 통해서 나옵니다.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윗은 건전한 생각,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의 희생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지을 수 있었던 건 역시 문학적 재능과 풍부한 상상력에 기이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의 삶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풍성히 말씀이 거했기 때문에 그의 입에는 찬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 보면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편입니다.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편이라 그랬지.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가는 이들은 그 입에서 불평과 쓴뿌리와 독사의 독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설교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증거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제대로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 12절에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다. 시편 143편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설교고 전도입니다. 그것이 전파입니다. 꾸준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입에서 흘러 넘치는 그 말들이 간증이고 증거입니다. 내가 지어내서 뭐 전도할 필요 있는가? 응? 내가 지어내서 교회 오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한테나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교회 한번 가보자가 응? 지어내서 하는 말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 그 넘치는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전도의 요령을 익히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면 그 속에서 넘쳐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곧 능력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강건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참고 있으면 도리어 지쳐버리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단어들의 대부분이 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게 다윗이 그런 묵상의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큰 성공을 하려면 묵상을 하라고 했어요. 묵상을 통해서 그 성공이 온다고 했어요. 다윗은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한 가장 실질적인 간증을 보인 인물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는가? 첫째가 말씀 묵상했다면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그는 말씀 묵상과 더불어 기도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루 세 번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55편 17절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언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하루 세 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기도했고 자신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시편 55편 1절도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것이어서 떠나 숨지 마옵소서. 또 시편 88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주시옵소서. 다윗이 매사에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울부짖음에 기도했는지 시편의 곳곳에 기도와 울부짖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역시 이런 기도 생활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시편 88편 13절에 그러하오나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보다 앞서가리이다 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신다면 맨 처음에 보게 될 것은 다윗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의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님보다 앞서가리다 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맨 처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아침 일찍 기도했고 주님보다 앞서가도록 그 앞에 기도를 돌려놓으러 기도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도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위를 바라보리다. 아침에 다윗은 기도 생활을 습관화했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단지 기도를 오랫동안 길게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순결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기초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시편 141편 12절에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을 올려드린 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을 올려드린 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응? 그 종교의 습관에서 나온 그냥 말이 아니고 주문이 아니라 참된 기도예요. 주 앞에 향을 올려드린 같이 저녁 희생물을 올려드린 같이 되게 하소서. 바른 기도는 바른 말씀 묵상에서 나오고 바른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럼 다윗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셋째는 환경의 연단이며 첫째가 말씀 묵상에서 나왔고 둘째가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서 나왔고 셋째가 환경을 통한 연단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찍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평안이나 안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그냥 굴러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 시절부터 그의 삶은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챔피언이었던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략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화려하게 등장을 했지만 본격적인 시련과 어려움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백성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자 당대의 왕이었던 사울왕이 그를 시기했고 정적으로 여기면서 견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참 다윗을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다윗의 목숨이 위급 누란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딸하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미가라고 결혼시켰죠. 곁에 두고 감시를 했습니다. 보통 뭐 위험한 뭐 늘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 시절의 어려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시절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시편 102편 3절에 7절에 보면 이는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들이 화로의 바닷같이 탔음이니이다. 내 마음이 얻어맞아 풀같이 시들었으므로 내가 빵 먹는 것도 잊고 있나이다. 내 신음소리로 인하여 내 뼈들이 살같이 붙어나이다. 나는 광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의 올빼미 같이 되었다오며 내가 자지도 아니하니 지붕에 외로운 한 마리 참새 같으니이다.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다시 그때 자신이 겪었던 그 심적 고통을 이렇게 토로한 겁니다.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된다잖아요. 내 뼈들이 화로의 바닥같이 탔다.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 연단은 체험을 낳고 체험은 소망을 낳는다 했어요. 그 말처럼 다윗은 극심한 환란 속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환란 속에서 그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대언자요 사사였던 최고의 사사죠.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 그 주박사의 종교를 만난 사사 그 사무엘의 후원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평안하지 않았으며 왜? 처음에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거친 광야의 세파에서 낮에 더운 열기와 밤에 추위와 빵과 물의 없음으로 인해 줄이며 목마른 그런 삶을 통해서 연단받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신앙의 소유자였다. 관념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매 삶에서 연단과 체험을 받는 실질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시편 55편 4절과 6절에는 내 마음의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무서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쳤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길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그 자신의 고생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어디론가 도망가서 평안히 쉬고 싶을 정도로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세요. 그런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홀로 견디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환란 가운데서 믿음이 연단이 되고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다윗이 믿음의 소유자가 된 데는 그만한 시련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의 믿음은 주일학교나 신학교에서 배운 학교 교실에서 교수에게 배운 지식과 그런 신학적 지식에서 얻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말씀의 묵상과 울부짖는 기도와 극심한 환경의 시련, 이 환경을 통해서 연단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닥치는 환란의 파도 속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다윗은 엄살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116편 3절에 죽음의 슬픔이 나를 애호사고 지옥의 고통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당하였도다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이런 순간에 미쳐버리거나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어디 도망가버리고 싶죠. 하지만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고 성숙되었다 이거죠. 자신도 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랬어요. 그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얻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우린 평안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잘 못 누립니다. 고난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요.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라. 고난을 통해서 기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배웠습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는 걸 배웠어요. 둘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율례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뭐였다고? 길을 잃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 당하고 나서 뭘 배웠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고난과 징계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각종 스트레스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 유익을 배웠다. 기도와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로써 그의 믿음이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그냥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이고 지금도 다윗 하면 다윗. 전부 다윗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자랐고 형성되었는가를 봤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믿음의 영을 지녔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묵상과 기도와 환경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자랍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주님 좀 내가 이런 생활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처한 환경에서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겨나가길 원하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믿음이 연단되길 원하고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그걸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많은 성도들이 막 가장 좋은 장소다 이거죠. 환경 속에서 믿음이 연단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면 믿음은 연단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환경을 바꾸려고 생각하면요 계속 다 막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까지 바꿔야 되냐면요 마누라까지 바꿔야 돼요. 마누라 남편까지 바꿔야 돼요. 왜? 만족이 안 된다 이게. 내 믿음 생활 잘하면 이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내게 이런 게 주어질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에서 내가 연단받지 연단되어야 된다 이게. 환경 속에서 믿음이 연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믿음의 간증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그냥 봐요. 야, 저런 환경 속에서 저 사람이 사는구나. 저 사람이 저런 데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뭔가 좀 남다른 면이 있는 내가 평소에 못 봤는데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는데 뭐 남다른 면이 하나 있구나. 이건. 그 자네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때 뭐가 필요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남들이 보지 못한 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긴 거야. 믿음으로.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그 환경을 자꾸 바꿔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그거 안 바꿔준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거 바꿔들고 난리칠 게 아니고, 그 환경의 실현,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연단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연단을 받고 자라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윗의 믿음 세 가지였다. 어떻게 다 이 위대한 믿음이 소유가 되냐?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자기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말이야. 그렇지. 고난받는 것이 내가 유익이다. 고난받는 것이 내가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의 위원을 다하시고,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이 믿음이 이론적이고 관념적으로 저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매 순간순간에 실제적인 삶의 그 영역에서 발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동일한 6, 7가지 싸운 즉 몸이 아픈 모든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유를 또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으로 복주시기를 간구하고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